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은 요시아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개혁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혁 앞에서, 개혁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엇이 참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무엇이 진정한 종교개혁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개혁이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Reform, Reformation이라는 말을 듣는데, 세상 사람들은 개혁을 하면서 어떤 시스템이나 방식이나 제도나 법을 뜯어 고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혁을 어떤 반대하는 사람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사람들을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뭐 예를 들어서 해고를 한다든지 뭐 등등의 방법으로 개혁을 합니다. 겉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제도나 형식이나 방법을 통해서 개혁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개혁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개혁은 본질적으로 겉에 보여지는 어떤 형식이나 그런 것보다도 내면에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부터 잘못되어지는 부분들이 고쳐지고 수정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다시 성경 저자 말씀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도 그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어떤 형식적인 어떤 그런 어떤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잘못된 어떤 형식적인 그런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구원을 그들이 말했을 때, 본질적으로 참 구원이 무엇이냐 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가 결국 개혁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어디에서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개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요시아라는 왕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우상 숭배했던 것을 이제 다시 개혁하게 됩니다. 요시아 왕이 누구죠? 요시아 왕의 아버지가 아몬입니다. 아몬의 아버지는 또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히스기야였어요. 근데 그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잘했습니다. 막 우상이나 이런 것들 다 제거하고 다 그냥 찍어버리고 뭐 다 완전 철저히 그냥 그 나라에서 산당을 제거해버리는 철저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므낫세는 상당히, 이 사람은, 므낫세라는 사람은 정말 그 온 나라를, 남유다를 완전히 우상숭배로 뒤덮여버리게 한 사람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므낫세라는 사람은 이 우상숭배를 조금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우상숭배가 전 유다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할 수 있도록 확장시켜버리는 사람입니다. 한 부분에서가 아니라 온 나라가 다 우상숭배로 뒤덮일 정도로 우상숭배를 아주 철저하게 거국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 우상숭배의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므낫세에 꽤 넘어가서 우상숭배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윗성에서 장사되는 것이 아니라 우사의 성에서 장사됐다고 할 정도로 그는 정말 그 히스기야의 아들과 그 므낫세와 아몬은 역시 우상숭배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숭배를 했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요시아가 그 나라를 물려받았죠. 그러니까 요시아가 또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지 능력이 있었던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 8세라고 합니다. 8살. 8살 아이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뭘 인식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2절에 보면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 아니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보면 사실 어떻게 했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을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열왕기하뿐만 아니라 역대하에서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자기 아버지 때도 아닙니다. 자기 할아버지 때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가장 어떤 다윗의 길 중에서 아주 가장 좋은 그런 실례를 보여줬던 증조할아버지 히스기야도 아니었어요. 그가 어떤 정직히 행하는 데 있어서 다윗의 모든 길, 다윗이 보여줬던 어떤 그런 신뢰들, 본보기들, 이런 것들을 따랐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정도로 율법에 치우치지 않고 철저히 그 말씀을 준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역대하 3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8세 요시아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아까 8세라 그랬죠. 근데 모든 것을 정직히 행했는데 역대하 3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에 있은 지 8년에 왕에 있은 지 8년입니다. 근데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러니까 8년이었으면은 8세 8년이 지났으면은 16세였어요. 16세. 왕에 있은 지 8년이었습니다. 8세 8세 왕에 올랐고 왕위에 있은 지가 8년이었으니까 16세 아직도 어린 아이죠. 어리죠. 근데 16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이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아주 철저히 합니다. 16살 때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들의 그런 모습 행보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모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철저하게 우상 숭배가 되어졌던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 되어졌던 우상 숭배를 완전히 배격하고 제거해버리고 완전히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우상 숭배하던 그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려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철저히 우상 숭배를 그 온 나라에서 제거합니다.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완전히 우상 숭배를 퍼뜨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시아는 자기 아버지나 자기 할아버지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철저하게 무엇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 때 잘못되었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그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자기 증조할아버지가 개혁했던 단행했던 그런 종교개혁과 같이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다 근절시켜버리고 제거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 모습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 말씀이 우상 숭배를 제거했다고 하는 말씀 이전에 나와요. 그게 역대하 34장 2절서부터 이제 7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상황에서 또 18째 또 해가 아까는 왕이 있은 지 8년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3절서부터는 18째 해입니다. 그 18째 해에 이제 요시아 왕이 또 뭘 하냐면요. 성전 보수를 합니다. 성전을 수리합니다.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상 어떤 제단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장소 산당 이런 것들 다 제거합니다. 없애버립니다. 그 무너뜨려버립니다. 근데 그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 이 아이돌 워십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것 뿐만 아니라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바른 예배, 바른 성전 예배, 바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긍정적인 모습. 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positive thinking이 아닙니다. 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길로 나가는 것, 경외하는 대로 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수리하고 보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근절해야 될 것은 근절하고 제거하고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항상 두 가지 권면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부정적인 명령 그리고 그 반면에 그 부정적인 명령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자기의 신하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에 부서진 것들을 수리하게 하고 돌을 쌓아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다 맡깁니다. 그리고 그 손에 맡긴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말 이렇게 회개하지 말고 그들이 진실하게 행하기 때문에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이런 일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바로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죠. 예배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곳에서 그 성전에서 이 대사장 힐기야가 뭘 발견했냐면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여기 8절에 나옵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대사장 힐기야가 발견했죠. 그래서 그 율법책을 사반에게 줬다. 사반에게 줬어요. 서기관 사반에게 줘서 사반에 읽었고 결국 그것을 누구한테 갖다 줬냐 하면은 왕한테 요시아 왕한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그것을 이제 그 사반이라는 사람이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읽었다고 합니다. 여기 10절 하반절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되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율법책에 대한 반응이 나오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구약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돌이켜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그 뜻, 돌이켜 회개하는 것. 자기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을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옷을 찢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이킨다. 회개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찢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옷만을 찢는다는 그런 어떤 리추얼, 그런 어떤 형식,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좀 더 보여주고 있죠. 여기 보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옷을 찢었다라는 말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부분보다 이제는 좀 더 이제 선지자 훌다에게 이것을 맡깁니다. 율법책을. 그래서 여기서 그가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회개할 때 문제는 깨달음이 있어요. 이런 회개의 중요성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회개하는 걸 왜 회개하느냐. 오늘 우리가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회개, 여기서도 물론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회개합니다. 여기 결론에 보면 그의 회개가 뭐라 그러냐면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이 통곡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의 죄를 애통했다는 거예요. 이 통곡이란 말은 영어 성경은 wept, 울었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게 그 울었다, 눈물 흘렸다 정도가 아니라 통곡했다, 모은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울었다 정도인데 이제 히브리어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것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wept, 모은, 통곡했다를 이렇게 됩니다. 한국 성경은 이제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곡했어요. 회개를 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 훌다한테 이 뜻이 무엇이냐 이제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고 훌다 여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데 그 훌다 여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옷을 찢은 거에 대해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회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곡이라는 것은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shall be comforted. 이 통곡한다, 애통한다라는 말이 사실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모은, 곡한다, 통곡한다. 단순히 뭐 좀 crying 한다, weeping 한다. 그 의미보다 더 강합니다. 이 통곡한다는 게 뭐예요? 죽은 사람이, 주위에서 죽은 사람이, 내 주위에서 부모가 죽었다든지 친지가 죽었다든지 할 때 곡하는 게 통곡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애통한다, 여기서 이 사람이 애통했다는 거예요. 통곡했다는 것이죠. 통곡하면서 중요한 것은 통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견한 책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 여기서 13절에도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크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슬픈 감정이 있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구원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결국 회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고,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게 한다. 결국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면 그 회개라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 했을 때, 믿음, 영어 성경이나 헬라 성경은 through your faith, 너희 믿음을 통해서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믿음은 그냥 믿음,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내 자신의 그런 어떤 죄성과 내 자신을 보게 되어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이건 바람직한 회개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결국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필수 요건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면 그 사람의 공로가 돼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회개를 내가 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를 통해서,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 세상 근심이라는 것은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닙니다. 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인지,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회개라는 것은요,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끝나고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진정 의미에서 개혁, 변화가 없는 것은 회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 회개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사도 바울을 기다리며 그를 간절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변증하게 했다. 그리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막 원수로 삼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대변하고 분노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렵게 하느냐, 경외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지금 회개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 정말 구원받게 하는 그 회개는 바로 이러한 결과를 이루어 나갔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또 사도바울의 그 사역을 또한 사모했던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것, 얼마나 벌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며 그 일에 대해서 너희가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정결하게 되어진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단순 감정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를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 막 우세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왜 우셨죠?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해서 잘못 살아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집에 강아지가 죽은 것이 기억이 나서 슬퍼서 울었다는 거예요. 죽었던 강아지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슬퍼서 울었대요. 설교를 하니까 참 이상하죠. 제가 강아지 얘기한 적도 없는데.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자기 남편한테 자기가 막 구박했던 생각이 나서 그것 때문에 좀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복음과 연관돼서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복음을 위해서 변증하게 하며, 변호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런 종류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를 하지 하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우리가 하는 그 회개의 어떤 내용물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그 열매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말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누가 말했죠? 회개 열매를 맺으라. 세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례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례 열매까지 맺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요시아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곳을 찢습니다. 찢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셨는지, 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하고 청종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는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통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통곡하고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까? 우리의 죄,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것이 애통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애통함.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훌다 여자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19절을 보면은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진정한 통곡, 진정한 회개는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합리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적인 근심, 뭐 여러 가지 근심이 있겠죠. 세상에 살면서 되어지는 근심, 또한 자기가 잘못했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아, 나는 이래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세상적인 세상 근심을 우리가 다른 각도로 보면요, 그냥 세상에서 근심 걱정 그런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고 솔직하게 그대로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세상의 그 세상 근심은 그런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여러 가지 뭐 그냥 여러 가지 우리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근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근심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는데 아, 난 그거 그럴 만한 그런 상황이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어. 변명합니다. 합리화합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상반된 근심이요 상반된 모습들, 우리가 회개할 때는 그냥 나의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아까 고린도 후서에서 나와 있는 그런 모습처럼 거기까지 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간절하게 하며 복음을 위해서 변화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을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한 사도바울같이 복음사역을 헌신한 자를 사도바울을 사모했다는 것처럼 그리고 주의 일에 열심히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그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는 그런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서 기도하시는 오늘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 통곡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애통이 진정한 회개고 그 애통하는 자는 그냥 흔히들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통곡하고 애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 믿음으로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힘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통곡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통곡할 때, 애통해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 뭐 그때 뭐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하고 뭐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 애통하기 힘들어요. 통곡하기 힘들어요. 자신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우리들의 능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춰진 누가 비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 자들인지 여러분, 그 애통한 삶을 애통해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그게 바로 구속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그런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애통하는 자의 복이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comforted, 위로하시겠다고, 위로를 받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복, 은혜로 말미암은 위로하심이 모든 애통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도달하는 그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위로의 은혜는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들에게만 주세요. 애통함을 거부한다면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heavenly comfort, 하늘나라에 속한 그 위로함을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애통이 그냥 사람들이 옆에 와서 그냥 카운슬링 하는 정도의 그런 위로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 애통이라는 것은, 애통할 때 받는 위로하심은, 이 위로라는 것은 전적인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하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에서 잘 나타나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말미암은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오는 그 컴포트, 그 위로하심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위로함을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구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참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위로를 받는 그러한 내면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개혁이에요. 그 선상이 바로 개혁의 시작입니다. 개혁이란 어떤 제도를 뜯어고치고, 물론 여기서 나중에 뭐 그 뭡니까 그 저기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부숴버리고 그런 것도 개혁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요시아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통곡하고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준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개혁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내면이 변하지 않는다면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화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열매도 못 맺습니다. 진정 우리를 바꾸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솔직히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나갑니다. 하나님, 요시아 왕이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는데, 진정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결단, 믿음의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